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핵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잠재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일본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데 관여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도발적인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한일이 이 같은 공조를 통한 핵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했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러 간 협력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성명은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로 규정한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극도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데 대한 라브로프 장관의 입장이라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며칠 내 전화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어제 VOA에 익명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 당국이 며칠 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화 형태로 갖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2일 전화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방산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최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최고 지도자들이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멕시코 남부 접경 인근에서 외국발 이주민들이 탄 트럭이 멕시코군이 총격을 가해 6명이 사망했다고 멕시코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1일 저녁 9시경 과테말라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후이스틀라 마을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군 순찰대가 단속을 회피하려던 이 트럭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 33명이 타고 있었던 이 트럭 뒤에는 지역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차량 두 대가 뒤따르고 있었고 순찰대원들이 폭음 청취를 보고한 뒤 두 명의 군인이 총격을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군인들은 직위 해제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트럭에 타고 있던 이주민 중에는 이집트, 네팔, 쿠바, 인도, 파키스탄 국적자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사망자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은 채 멕시코 외무부와 협력해 관련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국경에서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행 이주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베이루트 중심가에 대한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사망자 외에 7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연계된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의료진 2명을 포함해 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번 폭격이 정밀 공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의회 인근 한 건물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헤즈볼라 대원들이 활동하던 레바논 남부 빈트지베일 지방정부 건물에 폭격을 가해 헤즈볼라 대원 1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 카멜 아마드 자와드 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그의 죽음은 레바논에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보복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지지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 군대의 빠른 재건이 중국, 북한, 이란의 지원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이시와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최고기온은 영상 15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군대의 빠른 재건이 중국, 북한, 이란의 지원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양자 관계로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군대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재건됐다며 이는 중국과 북한, 이란의 지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wo years is a reconstitution of the Russian military.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 중국의 지원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탱크, 미사일, 무인 항공기를 제공하는 능력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상당히 심오한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식적이고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군사 및 민간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들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If you ask Aaron, who are some of the biggest providers of equipment? Both civil and military.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명확하다며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경험을 다른 지역에서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확정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But Iran has undertaken is deeply irresponsible. Escalatory and dangerous, and that there must be.
캠벨 부장관은 이란의 행동을 매우 무책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위험하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이 지금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며 더욱 광범위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지속적인 적대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최근 북한의 옵서버 참관국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해 북한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대응 조치 대상이자 행동 촉구 대상인 고위험 관할 구역이라며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마지막 총회에서 참관국 자격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APG의 결정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국제 금융 시스템 간의 금융적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재차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모든 관할 구역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재이행과 집행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자금 세탁 관련 고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광범위한 제재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미국 제재 및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 규정도 이들 계좌의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PG는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APG는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아태 지역 기구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2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G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지만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이번에 박탈당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APG의 옵서버 지위 유지 요건은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수용, APG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력, 그리고 APG 활동 참여와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옵서버 지위가 검토되며 필요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APG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북한의 옵서버 지위와 관련된 상황을 통보했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올해 9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70년 넘게 영내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정부에서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 외교 전반에 걸쳐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이시바 총리와 긴밀히 협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 국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 깊이 뿌리내린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국방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쿼드를 통한 호주 및 인도와의 협력 그리고 한국 및 필리핀과의 3자 파트너십을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현지 시각 2일 오전 8시부터 약 15분간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현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의 중심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일 한국, 미일 호주 인도 그리고 미일 필리핀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과 관련된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사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일본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대면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 내각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점승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양국 간 협력이 필수란 겁니다. 다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미한일 3국 협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 내각하에서 한일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몇 년간 구축된 관계 개선과 협력 관계를 지지해왔고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는 일본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전시와 식민지 문제 유산을 다룰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e is, I think, relatively moderate and supportive of the need to deal with the legacy of wartime and colonial.
제프리 호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Y 전화 통화에서 이시바 내각하에서의 한일 관계는 기시다 내각 때처럼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한일 간 민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다른 일본 내 보수적 우익 인사들처럼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because Prime Minister Ishiba has never talked about the history issue in ways that some of the other maybe more conservativ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관부는 이시바 총리가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일은 정보 공유, 연합훈련과 계획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내각 하에서 한일 관계가 기시다 전 내각 때처럼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기시다 내각에서 한일 관계는 크게 발전했다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팀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시바 총리는 국방안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핵을 비롯한 군사력 확대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think it would evolve as it did under Kishida. I mean, it's improved greatly. Kishida and President Yoon Suk-yeol.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한일 간 정보 공유가 필수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뿐 아니라 새로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과 관련한 정보, 북러 간 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BOAY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거론하며 미국은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미일 안보 동맹은 일본 안보 전략의 핵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내 방위에 있어 더 큰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가 강조하는 것은 미일한 3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내각에서 3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move forward with the trilateral U.S.-Japan-Korea relations.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호낭 선임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뿐 아니라 해양 영역 인식 정보를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국 주변 해역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영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If they shared more information, for instance, on maritime domain awareness, for instance, what South Korea is seeing in the waters around the peninsula.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할 영역이 정말 많다며 분명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양국의 공동 위협이며 미사일 방어와 같은 안보 체계에서 이미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력이 다른 군사 협력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really a lot of realms in which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be closely consulting.
그러나 한일 관계 증진엔 과거사 문제 등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일 간에는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배상 문제 등이 항상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한일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본에는 최근 자민당 당내 투표에서 봤듯 한국과의 관계를 신임 총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익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의 진보와 좌파는 일본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이룩한 진전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혼영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 정치권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치 이슈화할 경우 양국 관계 발전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역사 문제는 존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민당 내 보수 진영에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보수 진영보다 역사 문제를 더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역사 문제를 정치 이슈화할 경우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history issue. I mean, we have to be honest. The issue of history is still there. It's not resolved.
고토 국장은 미한일 삼국 관계는 세 나라가 협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삼국 협력에 대한 지지가 한국 전체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 미국 대선과 향후 미국의 삼국 협력에 대한 관여도 큰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선 이시바 내각이 들어서면서 삼국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의 삼국협력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also have the big wild card about the United States and U.S. elections and future U.S. engagement on the trilateral.
혼영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삼국협력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삼국협력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스스로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미국이 워낙 강력해서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굳이 삼국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most of us think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sure, having U.S. all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assist and cooperate.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어떤 형태의 협력을 요구할 때 한국이나 일본이 협력에 소극적이라면 미국이 굳이 삼국 협력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거 합류하면서 소송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사한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의 가족이 소송에 참여해 북한의 하마스 지원에 따른 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기존의 대북 소송에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한 북한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스라엘계 미국인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올해 7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2일 새로운 원고가 포함된 소장 수정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소송인들은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미국인 군인 3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3명 및 그 가족 등 약 20명입니다. 희생자 3명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 중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들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작전 중 전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의 전사에 대해 하마스로부터 살해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부상자 3명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당시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이번 소송에 미국인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소송인단 규모는 기존 약 9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를 통해 전체 소송인단은 240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사자의 유가족이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 아니라 이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계 미국인들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배상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말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시한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살해했으며 그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그들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some American.
또한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번 학살 중에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소송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은 과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약 24억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역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법적 승소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과 관련된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 이정표였던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선 또 남북한 간 영토 분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다음 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관련 전망을 내놓았군요.
네, 한국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33년 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적, 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입니다. 서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 이행 준수 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 불가침 구역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합의했습니다.
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며 남북 두 국가론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법 위에 있는 북한으로선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며 개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런 지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국가론 얘기할 때 이미 기본합의서는 서문화된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91년 합의할 때 남북관계 규정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성의를 지향하는 잠정적 토수관계론을 명문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나라와 나라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부정한 거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헌을 다루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북한 헌법이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국에선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건 영토조항 신설 부분입니다. 한국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북한과 교전까지 했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들어갈 북한 측 영토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NLL을 침범하는 이른바 해상 국경선 이북을 영토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명백한 핵 보유국이라거나 한반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 헌법에 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정 후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반영하라고 지시한 점을 상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했고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민족과 통일은 북한 선대 지도자들의 통치의 핵심 가치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도 헌법 개정을 하되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남북한 동족 관계를 부정하는 건 자칫 정권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건 맞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로 미뤄볼 때 일단은 두 국가론에 기반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월달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던 흔적을 지우는 방식, 3대 통일헌장 기념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다 시행을 했던 거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요걸 지난 기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은 정통성을 둘러싼 내부의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과정에서의 논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엘리트층을 포함해 주민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지시한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전략적인 모호성을 띠는 헌법 개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대적 이웃과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직 남한 영토 완정, 남한 점령 이런 대목이 애매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북한만으로 규정을 할 거냐, 통일민족 개념 폐기를 또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지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명확히 하고 이제 뭐 저돌적으로 관련 작업을 할지 그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7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조사 결과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를 합해 35%로 이 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3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20대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에 육박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30대에선 필요하지 않다가 45%, 필요하다가 24%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은 2021년 11%였던 게 해마다 상승해 이번엔 22%를 기록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됐고 북한은 70년 이상 유지한 민족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 전략으로 전환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의 자의적 구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김국기 씨를 포함한 6명의 한국인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사법 제도에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선교사나 정치적 반대파로 간주되는 이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을 비판하며 이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부 접근을 차단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탈북민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됐습니다. 북한은 2015년 김 목사에게 간첩죄와 국가 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김국기 목사와 다른 한국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이 같은 억류 행위를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반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를 포함해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한번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에 북한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토니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5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적 또는 무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국가의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 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 대표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에 발표할 것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2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메모는 그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주민을 국내외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체계의 일부이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이 다시 군사공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규모 화물 검역시설로 사용됐던 이곳에 군용기가 재배치되고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재정비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의주 비행장에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2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활주로 양 끝에 직사각형의 하얀색 표식이 그려져 있으며 이착륙을 유도하는 선도 다시 그려진 모습이 확인됩니다. 의주비행장은 2021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소로 전환됐습니다. 당시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90m 길이의 대형 창고 10동과 20여 개의 부속 건물이 세워지며 공군 비행장 기능이 중단됐으나 지난 8월부터 창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항 기능의 회복이 예견됐습니다. 이번 위성사진은 의주비행장이 군사공항으로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 검역용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며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도로의 두 지점에서는 군용기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식별은 어렵지만 각각의 지점에서 4개에서 5개의 물체가 확인됐으며 그중 하나는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 군용기가 재배치된 것이라면 이는 약 4년 만에 이 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 의주비행장에는 전술폭격기인 인류신 28기종 20대에서 30대와 전투기 6대가 상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배치된 군용기들이 폭격기와 전투기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주비행장의 재정비는 의주비행장으로 들어온 화물이 2주에서 3개월간 격리된 후 북한 내륙으로 운송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주비행장과 인근 기차역에서도 화물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중국발 화물이 북한 내륙으로 바로 운송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적용했던 화물 격리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대 23개의 전략 핵무기와 165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연구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인용한 핵 전문가는 이 추정치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역량과 보유량이 과대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소, 오스트리아의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 등 국제 민간 연구단체들은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23개의 전략 핵무기와 155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분열성 물질 재고를 바탕으로 북한이 장기적으로 전략 핵무기 35개, 전술 핵무기 200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외부로부터 플루토늄을 추가로 공급받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한 핵물질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인용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at may be the why they're getting these high numbers is that they're assuming less weapon-grade uranium, less plutonium per weapon.
올브라이트 소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복합 열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무기당 2kg의 플루토늄과 10kg의 농축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고 계산한 것에 대해 이러한 수치는 미국과 같은 핵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무기 생산에는 훨씬 더 많은 핵물질이 필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은 추정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의 전략 핵무기 보유 추정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2단계 열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전략 핵무기 보유량은 0이라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y have zero strategic thermonuclear weapons instead of 25 to 30. Yeah, they can't build those warheads.
특히 미국, 러시아, 영국과 같은 전략 핵무기 보유국들조차 2단계 열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야 겨우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북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이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술 핵무기의 경우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대 155개라는 추정치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로는 약 5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I'm estimating they have a medium of 50 nuclear weapons and the range is 38 to 68 nuclear weapons. So if they were going to try to cripple the South Korean army, it's going to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의 대량 핵무기 보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및 전술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추정치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과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만나 공급망 회복력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9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 SED가 워싱턴과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1월 이후 한국 기업들과 미국 내 합작 법인 파트너들이 조지아주에 24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총 1,4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며 양측이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와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한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의장국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첨단 산업 발전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6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MSPA는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7월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투자 안보와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강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미얀 양국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SED에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이행과 관련해 한국 업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매각돼 유엔에서 제재 권고를 받은 선박인데 만약 유류를 선적한다면 또 다른 제재 위반 사례가 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가 중국 룬커우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철봉산 1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9분경 룬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해 2일 새벽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철봉산 1호가 있는 지점에서 룬커우 부두까지의 거리는 약 13km입니다. 개선 장소가 부두 접안을 앞둔 선박이 대기하는 곳인 만큼 철봉산 1호도 조만간 룬커우항 부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룬커우항은 북한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구로 광물은 물론 유류를 선적 혹은 하역할 수 있는 수십 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철봉산 1호의 입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면서 올해 3월 이 한도가 초과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에 유류가 추가로 공급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철봉산 1호가 유엔의 제재 권고 대상 선박이란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2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션 스카이호는 철봉산 1호의 옛 이름으로 모두 동일한 선박입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한국 선적의 대호 선라이즈호가 2021년 한국 부산항을 출항한 뒤 몇 주 만에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됐고 이후 오션스카이호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약 1년 뒤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오션스카이, 즉 철봉산 1호에 대해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철봉산 1호가 입항한 룽커우항이 최근 제재 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항구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비오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지난달 19일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갈마호는 지난달 27일 모항인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마호는 올해 6월에도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별다른 제지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이 제재를 권고한 유조선인 철봉산 1호까지 룽커우항에 입항하면서 이 항구가 제재 위반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el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except rely upon media sources.
BOA는 철봉산 1호와 갈마호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질의한 상태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젊은 세대가 남북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그 카덱스라고 하나요? 이게 열렸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2024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2일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미국 등 365개 업체가 참여해 1,400여 개 전시관을 차렸는데요. 행사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번 방위산업전시회는 한국의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 열렸는데 국방장관도 참석했겠죠?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석종곤 방위산업총장, 미팔군사령관, 폴란드 국방부 차관, 캄보디아 육군사령관 등 국내외 주요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김용현 국방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은 뛰어난 실전성과 후속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방산 전시회에 어떤 무기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죠.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을 비롯해 한국이 개발한 헬리콥터 수리용과 상륙용 공격헬기, 다목적 무인기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와 K2 탱크 그리고 장갑차도 선보입니다.
네, 외국 업체들도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선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국산 무인기 드론을 소개합니다. 또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도 무기를 선보입니다.
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요즘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무기 수요가 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은 2021년 73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내수 30조 원, 수출 10조 원 등 매출 40조 원을 달성해 현재 8위 방산 수출국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의식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일 공개한 2024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35%면 10명 중 3명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통일에 대한 시각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중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47%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네.
또 30대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45%였고 필요하다는 대답은 24%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을 한민족이 아닌 적으로 본다는 대답은 또 늘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을 적으로 본다는 대답은 2021년에는 11%에서 올해는 22%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27%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그리고 북한 당국이 민족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 전략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최근의 오물풍선 같은 도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56%보다 13% 하락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남북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남북한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네요.
또 지금은 북한의 친인척을 두고 온 이산가족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새로운 세대들은 분단을 익숙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 달러가 넘는 반면 북한은 1천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30배 이상 잘 사는 것이죠.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한국은 북한 2,500만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계산에 따르면 남북한이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2,5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 통일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